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아 자매님은 혹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구분하실 수 있나요?
일단 쉽게 화를 내거나 욕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과 또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도 나쁜 사람인 경우가 많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렇게 쉽게 눈치챌 수 있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눈치채기 어려운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잘 대해주던 사람이 크게 사기를 치고 속여서 내 재산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죠.
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 생각하면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겉모습만 믿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인 경우죠?
맞아요. 성경에서 올바른 구원의 길을 전도하는 또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가 있지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사람을 주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나 자신의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 속아서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내서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또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네, 오늘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하는 것과 또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무와 열매입니다.
갑자기 나무와 열매라니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비유로 나무와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면서 나무와 열매에 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꾀어 자기 이득만 얻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거짓 선지자나 사기꾼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속아 넘어가기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의 본질이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나무와 열매로 비유하신 거네요.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결과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그 결과로 우리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에 관한 문제와도 연결시켜 설명하시네요.
겉모습은 좋은 나무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좋은 나무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속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쉽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서기 300년 정도까지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만들면서 기독교는 권력과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되었죠.
그동안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재산을 전부 몰수당한 기독교인에게 다시 자유를 주고 재산도 돌려주었으니 이 사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아닌가요?
네, 물론 그동안 파괴되었던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하는 진짜 고백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를 믿겠다고 쉽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는 또 특권을 얻기 위해서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믿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저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서 저리 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악한 자들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겉으로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지 못하기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나쁜 열매를 맺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잘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들은 어떻게 보면 이대로 똑바로 살라는 규범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실력과 의지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법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열매를 맺고 싶고 좋은 나무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해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네요. 예수님이라면 좋은 포도나무가 확실히 당연히 걱정 없이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고 비유하고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시죠.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린다는 말씀만 보면 뭔가 무섭네요.
하지만 결국은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서 모든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니 걱정 없겠죠?
다른 종교에서는 스스로 선행을 하고 자기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거라면 우리가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가지처럼 붙어있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진짜 믿음의 가장 큰 차이는 그분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지 또 그렇지 아니한지인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다르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깊게 영향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백이 잘 표현된 찬송가를 살펴볼까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가사를 읽어주세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주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께 잘 붙어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새 힘을 얻고 예수님께 나의 고민과 걱정을 맡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도 잘 붙어 있다는 증거겠죠?
아름답고 좋은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는 찬송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결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사랑이 자라나고 참된 기쁨, 평화를 추구함, 참을성, 선함, 성실함, 온유함과 자기조절 능력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정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네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자기 마음과 생각,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죽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부활한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열매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도 이제 잘 알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지만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방송도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말씀처럼 좋은 삶의 열매들이 없고 나쁘고 악한 열매들만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 모두가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아름답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시길 축복하며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주님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윤재미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저도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한 날들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마음에 크게 은혜가 된 말씀은?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라는 찬송가인데 그게 시편의 저자가 이제 내용을 고백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봤더니 이 땅을 지으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데 북조선 성도님들께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광야 학교 여기서 딱 하고서 마쳐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힘들 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야 되겠군요.
아멘.
믿음으로. 헤델베르크 요리문답 26번째 질문, 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주 배웠던 내용은 창조에 관한 것들이었죠. 세 가지 주제를 살펴봤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근거는 뭐냐였죠. 그 다음은요?
세상의 창조에는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되돌아봐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선적인 증거는 네. 성경의 증언입니다. 창세기뿐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선포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시편 136편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런 성경의 증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자연 만물의 놀라운 질서, 또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한 인간 정신. 네, 이런 것을 보면 만물과 인간이 탁월한 지성적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구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윤재민님 아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산 보면 산밖에 더 있냐 그러는데 산이 계절마다 변하고 산 위로 해가 떠오르고 밤에는 별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아 뭔가 아 하나님 아니겠냐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시편도.
네.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건 해야 되고 저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같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본성적 원리나 개념들. 또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찔림과 가책.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만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죠. 여기 책상이 왜 있어? 산에 나무가 있기 때문이고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원인과 결과는 무한히 반복되거나 계속되지 않죠. 계속 찾아가 보면 반드시 최초의 원인에 다다르게 되죠. 바꿔 말하면 만물은 반드시 그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철학적 논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해도 세상의 창조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어디서 불러오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으로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분이고 세상은 바로 그런 분, 자유로이 행동하는 그 최초자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창조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네, 하윤 자매님,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도 했는데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세상을 만드시기 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조금 뭐 희미하게 알아도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 내가 택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만큼은 또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내용 혹은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성자와 성령께서 세상의 창조에 관여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창조는 삼위 하나님 모두의 역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그 어떤 강압이나 의무나 책임이 없는 지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수고나 노력 없이 단 한 번의 명령, 말씀, 뜻이라는 최고 형태의 활동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세 번째 창조의 성격에서 활동에 관해 조금 알아봤었는데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죠. 활동 혹은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성이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뭐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활동을 자연의 활동 혹은 자연적 활동이라고 한다면 자연에 의해 통제를 받으면서도 뜻이나 의지는 어느 정도 있는 동물들의 활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뜻이나 의지가 분명하긴 하나 죄로 인해 부패한 정욕과 성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있고 네 번째로는 선한 영들인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세 번째 창조의 내용인 가장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이해와 의지에서 비롯되는 자유롭고 지혜로운 활동. 그래서 사실 다른 모든 존재들이 그 활동에만 의존하게 되는 최고 형태 활동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라고 활동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로부터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네. 또 다섯 번째로 지극히 지혜롭게 그리고 지극히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된 것들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일곱 번 나오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어떤 결함이나 죄나 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겠죠.
네. 또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한순간에 하시지 않고 엿새 동안에 걸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땅이나 이 사람의 재료, 땅의 흙이죠. 뭐 같은 거죠. 땅이나 흙이나.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가지고 만든 일들이 달랐어요. 땅은 셋째 날,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드셨죠. 만일 이런 구분이 없었다면 자칫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섯 동안 나눠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잘 나타나 있죠.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 참 성실하신 모습을 배우게 되죠. 아, 나도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도전도 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영원전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점에, 즉 시간의 시초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배운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 새롭게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리문답 제26문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질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무로부터 지으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으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으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26문의 답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요리문답 26문의 마지막 주제죠. 소주제.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입니다.
그럼 저도 무언가를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으셨나 봅니다.
맞습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정말 그렇게 쓰여 있네요. 모든 것을 쓰임에 맞게 또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곧 만물이 그 나름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다섯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첫째는 만물을 통해 특별히 천사들과 사람들을 통해 이성적 존재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2절, 로마서 11장 36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송축하라.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죠. 네. 이것이 세상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신적인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알고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목적과 이어서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려면 그를 아는 능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를 알고 또 그에게 찬송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셔야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찬송해야 되니까 찬송해야 될 존재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누군가요? 예, 천사와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그런 존재들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뭔가 찬송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성이 없는 것들도 창조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하윤자매님 오늘 처음으로 나는 그 인삿말 성경 구절에서 뭐 봤어요? 뭘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산이었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도구들. 하윤 자매님과 산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 천사 그리고 찬송할 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와 인간 이외의 아름다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늘이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기보다는 하늘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찬송가고 사실은 하늘이 찬송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 막 적혀 있죠, 거기에.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심으로 그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뒤 저 멀리 어딘가에서 팔짱을 끼고 아 이제 좀 쉬자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며 또 앞으로도 쭉 그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일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찬양할 영원한 교회를 자신에게로 모으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사람, 특히 택한 자들의 행복과 위로와 구원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것들이 각기 특정한 영역에서 도움과 도구들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편 8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22절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찬양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을 창조하셨죠?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거꾸로 하면 돼요. 만물들이 사람을 섬겨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럼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것을 주의해야겠네요.
아, 그럼요.
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만들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아, 맞습니다. 자, 이상 살펴본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의 지으신 세계로부터 그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창조된 모든 만물에게서 우리를 신뢰를 거두어드리고 오직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건 사고서 그 목적에 맞게 잘 쓰면 오래 쓰죠. 또 효과도 나고요.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또 모든 만물의 목적이고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제 사람이나 세상이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에서 26문을 마치고요. 창조에 관한 내용이죠. 마쳤고 교리문답 27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7문을 읽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답은요?
섭리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는 이를 통하여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시키시고 식물들과 풀들, 비와 가뭄, 풍작과 흉작,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양식과 음료 등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임하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새롭게 배울 주제는 섭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섭리 교리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웠던 내용인 창조 교리와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보존하는 일과 관련된 것인가 봅니다.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팔짱을 끼고 뒤에 물러서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섭리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창조와 연결되는 바로 연결, 직결되는 내용이 섭리인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창조의 계속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금도 계속 창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를 마치 이제 배를 만들어 띄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배를 만들었어요. 배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죠? 선장에게 맡길 것이고 그 배는 이제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선장이나 그 배의 주인이 이제 운영하겠죠. 세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든 사람이 물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 계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스리시며 보존하고 계시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지금 아무것도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한 진리로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만물을 보존하고 계속 운영하는 이것, 섭리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세상의 창조와 연결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또 창조에 대해서 충만하고도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창조를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아는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린다는 걸 아는구나. 그게 이제 창조를 아는 거죠. 섭리와 관련해 살펴볼 작은 주제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둘째, 섭리란 무엇인가? 셋째, 섭리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자, 첫째 주제를 살펴보죠. 과연 하나님의 섭리는 있을까요? 뭐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저나 하윤 자매님은. 물론 이제 이걸 차근히 살펴가기 위해서 이 주제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문제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스리는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큰 능력, 섭리라고 말하는 건 그런 건 절대 없어. 이게 첫 번째 의견이에요. 그런 건 없어. 두 번째는 똑같아요. 일단 시작은 그런 건 없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만물,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뭐 이런 것 각각에게 존재하는 절대적인 필연성 내지는 어떤 변화가 있을 뿐이야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만일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절대적인 필연성에 의해 그 신조차도 지배를 받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그런 필연성을 운명이라고 부르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다 그 사람 운명 때문이야. 다 운명이야 라고 하면서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팔자. 그거 내 팔자야. 그렇게 된 건 내 팔자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자기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이 그런 거야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절대적인 필연성이 뭐 사람이든 다른 존재든 삶의 과정과 결과를 만든다는 주장이죠. 팔자 같은 것.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알고 바라보기는 해. 그런데 인도하고 다스리지는 않아. 예, 하나님은 자연의 기본적인 활동에 작은 능력을 미칠 뿐이지 모든 일들은 어떤 물질이나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지.
결국 섭리란 없다. 운명이 있을 뿐이다. 또 물질과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세 의견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섭리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나 교회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자유롭고 선하며 동시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역사하심이 없이는 온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또한 생겨날 수 없다. 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가르침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확실함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은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증언이고 또 하나는 논리적인 증거입니다. 따져보면 섭리가 있을 수밖에 없네. 아, 그게 맞네. 뭐 팔자는 운명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공부는 섭리에 대한 성경의 증언까지만 하죠. 자, 이제 다음 우리 하윤 제미님이 읽어주실 구절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있어라고 그 증거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은 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에베소서 1장 11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아멘. 사실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는 내용들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한 것도 보겠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했던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야. 섭리의 결과야.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6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아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 역사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의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민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